우리말 표현 중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자녀들이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의미의 관용적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아마도 이런 자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마냥 이쁘지만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왠지 눈에 넣으면 많이 아플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말,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눈에 들 때가 있는데 집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도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면 이제 슬슬 이제 입에서 이렇게 잔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조금 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하나가 발생이 돼요. 잔소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 둘 사라져요, 눈앞에서. 그러더니 이제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자녀들도 이제 자기들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도주하는 것, 자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선택해 버려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만의 골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선택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주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가. 요나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가지 않던지예요. 여기에서 요나는 의도적으로 일어나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주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고요. 말씀을 받은 요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또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버린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을 받기를 원했고 또 그리고 요나 자신과 자신의 민족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요나의 가짜 신이 아니라 요나 앞에 자꾸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바라지 않고 안 만났으면 좋겠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요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신이 믿고 싶은 모습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자꾸만 나타나니까 그는 지금 분노하기 시작했고 또 절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부도덕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 종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달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대놓고 그냥 나는 싫어요, 떠날게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부류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고정 복음서의 고전적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누가 보면 15장의 말씀은 동생이 있었죠.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게 땡겨받아서 아버지를 떠났던, 집을 나갔던 동생이에요.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관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가버린 거죠.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어요. 반면 또 형이 있었잖아요.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던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은 재산으로 큰 아들인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라든지 작은 아들이 나갈 때 아버지가 했던 그런 재산을 쓰려고 또 했던 행동들 때문에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 지점에서 그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겠죠. 순종이 아버지에게 감정적인 부채를 안겨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나중에 아버지의 그 유산이 나에게 오겠지,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내 삶을 들여서 살아가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겠지, 보상해 주시겠지,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15장에서 나오는 두 아들 모두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길을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것뿐이죠.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다 순종함으로써, 또 다른 아들은 다 불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도덕과 의로움이 거치장은 하룻밤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쉽게 말해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하룻밤새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들을 내뱉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하면서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상황,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때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반응의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내가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예요.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예, 여기에서 단어를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라는 곳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약 3년에 한 번 정도의 다시스행 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하려고 할 때 마침 3년에 한 번 정도 다니는 그런 다시스행 배가 요나의 눈앞에 딱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야 좀 굽히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3년에 한 번 지나가는 배가 하필 그때 마침 요나 옆에 있었던 거예요. 도망가는 요나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신앙인들이 말씀, 사명을 받았을 때 이런 상황에 기댈 때가 있어요. 마침이라는 상황, 핑계대기가 좋죠. 때마침 핑계대기 좋은 그런 상황이 찾아와 주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면 도리어 핑계를 찾아내고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앙인은 이런 상황에 기대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일지라도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그럴싸해 보여도 말씀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그렇게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나의 도주는 무신론자의 도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의 그런 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무섭고 우리의 이야기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우리가 이 도주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정교하게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을 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문수 신부님의 누구도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운동이 바로 성찰입니다. 저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조금 센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괴물이라는 단어죠. 성찰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마음이 굳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됩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마음의 운동을 절대 놓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것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자기 생각에 꽉 갇혀버린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요,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꽉 갇혀버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나와 같이 이상한 신앙인, 괴물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요나를 추격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선지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왜 요나를 추격하시는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요나예요. 풍랑을 만나게 된 것도 도망하고 있는 요나 때문이고 배 안의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도 요나 때문이었어요. 선원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 상황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 위기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러한 구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의 구도가 보여지는데 오늘 사명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신앙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키는 신앙을 가진 요나의 변화에 있어요. 요나의 변화.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태가 어때요?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풍랑이 막 일고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주하는 순간부터 영적 침체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배 밑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세상에서 가장 깊고 외딴 구석으로 자신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잠이 든지라. 깊은 잠에 빠지다, 혼미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휴식이 아니라 심판의 폭풍 속에서도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와 무감각 상태를 풍자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요나서에서 보면 이 내려가다라는 말을 통해서 요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요나는 욥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가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3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올랐다는 단어가 단어적인 뜻은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또 5절로 가면 요나는 풍랑을 보고는 배 아래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2장 6절로 넘어가다 보면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므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만 있어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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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주가 신앙인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주하는 신앙인 결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선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이상한 이야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의 한 구성원과 함께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부터 그들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죠. 그들은 똑같은 폭풍과 똑같은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폭풍을 만났을 당시 이 선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요나가 잠을 자는 동안 그들은 선박을 구조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경험과 항해 기술과 일단 이성과 상식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해 또 그것을 완수해내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이상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요점은 문제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선원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 거예요.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상황은 이방인인 선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배를 탄 한 그리스도인의 잘못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선원들의 모든 노력들이 무력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폭풍이라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실치 않음 때문에 엄습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큰 풍랑이 왜 일어났어요? 요나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실치 않음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것들이 요나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요나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폭풍우가 멈추는 것 또한도 요나에게 달려 있어요. 또한 선원들의 생명이 오직 요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학자인 자크 엘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이 욥바의 뱃사람들은 이교도들, 현대어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이어져 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은 각자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같은 결과를 원한다. 이 배는 우리의 상황을 모형처럼 보여준다. 예,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한 배에 올라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비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한 배를 타고 있고 운명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는 신앙인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선원들을 사용하시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의식을 갖도록, 요나로 하여금 이 풍랑을 막고 있는 이 상황을 의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신자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 공동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시작.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선장이 무슨 말을 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이 말을 단어적으로 보면 너는 일어나라, 너는 구하라 라는 뜻인데, 선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사용했던 그 동사들을 사용해요.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 선장은 말할 때 이것을 의식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했던 그 단어를 이 선장으로 할끔 똑같게 사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말했던, 지금 말했던 너는 일어나 외치라라는 말은 너는 일어나 외치라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와 비교할 때 접속사가 생략된 것 외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하죠. 지금 선장은 뭐라고 해요? 일어나서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외치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의 일치는 분명 의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수치스럽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신앙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신앙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없는 이방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요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있다. 하다못해 답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앞서 말했듯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네, 정말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분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세 번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인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을 나타내야만 하는 걸까요?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예, 뱃사람들은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요나에게 물어요. 이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된다,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지자로서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지나갈 것인지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 요나 자신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제 요나는 상황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었어요. 뱃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난 그런 변화였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비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까봐, 돌아설까봐, 그것이 싫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겁먹은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요나의 모습은 이방 뱃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요나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뱃사람들은 깨어 있었어요. 요나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모르고 있지만 뱃사람들은 더없이 또렷이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지만 뱃사람들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의 신에게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끝으로 그들은 편협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요나보다 더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요나를 존중하며 질문했고 그를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죠. 레슬리 알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뱃사람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태평한 무관심을 쫓아냈고 그의 양심을 건드렸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뱃사람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태평한 무관심을 쫓아냈고 그의 양심을 건드렸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그 삐뚤어진 마음을 또 굳은 마음을 녹였던 것이에요. 삐뚤어진 마음을 바꾸게 되었던 거예요. 신앙이 없는 이방 뱃사람들의 고결한 성품이 고집스러운 요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신앙인들의 고결한 성품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인의 고결한 그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인의 고결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의 모습이에요. 자기 희생.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신 분이시죠. 요나의 희생이 뱃사람들을 살렸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영원히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감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여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싼 대가를 감수하고 약속이나 맹세를 지킬 때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할 때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그렇게 머무를 때마다 우리는 대속적 희생의 본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잃어버린 만큼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우리가 내어주는 만큼 세상의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이와 같은 자기 희생적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은 한 사람의 역할은 믿는 한 사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예, 고결한 성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격시키고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